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요일에도 혹은 토요일에도 또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파워 웬즈데이 나온 여러분들이라면, 예배자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내가 오늘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예배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아, 내가 내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려야겠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겠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한 주가 시작되면 어떨까요? 주일에 받았던 은혜, 오늘 받았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쉽게 화가 나고 마음이 무너지고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 변화되는 것은, 맞는 일인가? 예배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왜 나의 삶은 항상 그대로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이 본문에 나온 아브람도 우리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길을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방황했고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꾼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물 혹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바꾼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질문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까요? 첫 번째는요, 예배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삶의 발걸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그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말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그는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12장 16절,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13장에서는 그를 큰 부자로 소개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거나 기도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곳에서는 기도보다 두려움이 있었고 믿음보다 계산하기에 바빴으며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이 앞섰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얻는 성공과 물질, 명성,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과연 참된 성공일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일까? 아브라함 역시 재물을 얻었을 때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자신의 지혜가 옳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의 마음 상태를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러 여정을 거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정착하지 못했고 네겝을 지나서 여러 곳을 옮겨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불안과 갈등을 보여주는 걸음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예전에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의 이름은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 얼마나 오래 떠났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도 인정하는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 주목하는 것은 그의 재산이나 그의 부유함, 그의 잘남, 그의 지혜가 아니라 그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돌고 돌아 예배로 향한 그의 발걸음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린 성공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더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아가는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은, 인생의 성공은 재물과 성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성도의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 안에 우리의 성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 보이는 삶,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곳 저곳 떠돌아다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역시 이곳저곳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방황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삶의 목표가 여전히 물질입니다. 삶의 목표가 여전히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지금 예배도 이 시간에 들고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이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런 방황하고 계신 분, 여전히 이곳저곳 마음의 발걸음을 기웃기웃 이곳저곳에 기웃기웃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 방황하는 분들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와라. 다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오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길고 멀고 얼마나 오랫동안 방황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예배로 향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발걸음이 어딘지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낭을 쫓아가고 있는지, 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돌아올 때 우리는 모든 방황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예배는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성장. 하나님의 집 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린 아브라함 삶의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큰 부자가 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이 롯, 조카 롯의 이 목자들끼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 다툼이 일어납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리더는 아브라함이죠. 무리의 리더는 아브라함입니다. 책임자도 당연히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8절 9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빗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집트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 문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충분히 아브라함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내가 리더인데 니들이 어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더 이상 롯의 목자들도 롯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뜻대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를 떠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성숙한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는 물질보다 평화를 택했고 두려움 대신 양보와 섬김을 선택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 회피로 가득했던 그 아브라함을 대화와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베델에서의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처음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변화와 성숙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드림으로써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 파워 웬즈데이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잠시 초대교회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여서 말씀과 교제로 예배했습니다.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지금처럼 막 예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 오늘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나눈 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변화된 성도들은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복음을 통해 변화된 그들의 삶은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깊어져가고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으로 성장했고 서로 섬기는 삶으로 성숙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은 정말 예배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성숙할 수 있을까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저도 상당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우리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쉽게 변할까요? 아니요, 안 변해요. 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대만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대만 선교를 통해서 저의 많은 생각이 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팀 안에서는 오래 알고 지내긴 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랑 얘기해보면 늘 이런 얘기예요. 이성적인 얘기. 저는 합리화 효율을 계속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네, 그런 지체였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찬양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 팀의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구원하셨는지를 매일매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결국 예배를 통해서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친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두 눈에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로 변했습니다. 평소엔 말투가 되게 거칠었어요. 태토남이었는데 그가 갑자기 변하면서 비판 대신 사랑의 눈빛으로 반하며 에겐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토남이 에겐남으로 변하는 은혜의 과정을 우리는 우리 팀은 다 같이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판단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예배를 통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회의적이었다면 저는 이제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참석이 아니죠. 예배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자리에 앉아서 참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매일매일 나누게 된다면 우리 삶은 분명히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강박했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우리 마음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가득하신 예수님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예전에는 몰랐던,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세 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창세기 13장에는요, 롯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주인공 같은 이 아브라함은 9번, 롯은 몇 번일까요? 롯은 몇 번 등장할까요? 한번 세본 분 있나요? 롯은 무려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이름을 불러가며 롯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롯은 가족이자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사람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찾아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롯의 독립이라고 생각했어요. 롯의 독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성한 조카를 떠나보내는 자연스러운 그냥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롯의 독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독립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순간이 바로 오늘 13장의 순간입니다.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람을 붙들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붙든 인생으로 옮겨갈 때 약속은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베델을 떠나 헤브론으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다면 헤브론은 연합하다, 교제하다, 함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에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나아갑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입니다. 교제하는 자리이고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롯을 떠나보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 물질, 학업 등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려놔야 하며 예배를 통해서 그것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런 말을 하면 현실의 삶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현실에는 허전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다른 어떤 헛된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드림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의 살아계심을 갈망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인간적으로 완성도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방황에서 성숙으로, 성숙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로 나아갑니다. 잠시 세상의 소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요. 모든 청년들이 예배자로 살아가길 결단하며 세상 속으로 행진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자 꿈입니다. 저와 같은 꿈을 꾸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주님께 수련회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행진하는 모습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빈소론으로 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들을 잔뜩 품고 오시길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강한 소망을 가지고 수련회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길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음성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행진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황하는 발걸음도 결국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이 이 하나님의 변화되는 음성,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며 수련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 우리의 모든 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결국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